제67장 정상적인 결혼생활 기도. 우리의 주 예수여, 당신으로부터 온 것만이 좋은 것임을 인해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시인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 형제와 오 자매의 결혼 관계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한 쌍의 세 사람을 축복하여 주사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사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부부 관계는 즐거운 관계요, 또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관계임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관계에서 육체는 길이 없음을 보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사, 이들로 어떻게 남편이 되며 어떻게 아내가 되는지를 배우게 하소서. 또한 이들이 하루하루를 영광스런 당신의 이름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행하는 이 혼인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이방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웃지 못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남편 된 사람은 참으로 남자답게 강하게 가정의 책임을 지고 모든 일에 머리가 되게 하시며 아내 된 사람은 여자답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서 표현되게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두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사 각 사람의 상황에서 복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주여, 이들을 은혜로 대하소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당신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 가정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이제 매우 익숙한 성경 한 구절을 보기로 합시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의 이러한 집회를 위하여 형제님들이 오래전부터 나에게 어쨌든 간에 형제님이 참석하셔서 몇 마디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일이 즐거운 일이므로 사람들이 다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길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 일이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도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결혼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결혼 전에도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혼 후의 번거로움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번거로움을 처리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첫 번째 번거로움은 두 번째 번거로움을 낳고 두 번째 번거로움은 세 번째 번거로움을 낳으며 나중에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가정의 일에 대하여 한 번 부딪힌다고 해서 번거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되기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 양 형제는 금방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3년 혹은 5년이 지나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 자매도 마찬가지로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아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날 때부터 남편 될 재능과 아내 될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45원의 월급을 받고 키가 5척 정도 되고 나이가 24, 5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가 되기를 배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 아내는 분명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 되기를 배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남편도 분명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학생이 될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학생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점원이 될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점원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우연의 일치로 잘 되어 나갈 수 있으나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다 배워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 형제 자매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잘 되어 가리라 생각하는지입니다. 내가 말하지만 저절로 잘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내는 순복해야 함. 여기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가정의 일을 말할 때 먼저 아내에게 권합니다. 24절에서 먼저 자매에게 말하고 25절에서 형제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정의 문제가 다 여자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의 많은 문제가 여자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은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순복할지니라 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시집을 가려고 하여 나에게 와서 제가 아무개 형제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나는 그녀에게 그에게 순복할 수 있는가? 라고 분명히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순복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에게 시집 갈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순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시집 갈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 마음에서 그에게 순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지 말고 그에게 시집 가지 마십시오. 그저께 나는 이 말을 결혼식 전에 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 후에 할 것인가를 형제들과 상의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결혼식 후에 하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이 말이 결혼식에 영향을 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어떤 사람에게 시집 가고자 한다면 당신 자신을 여기에 두고 나는 기꺼이 순복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만 혈기에 속한 사람은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혈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시집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집을 가는 것이 혈기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직 영적인 사람만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혈기에 따라 본다면 순복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언제든지 당신이 순복하지 않을 때 당신 아내는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불순종은 편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까? 나는 이것을 모릅니다. 나는 어떠한 연고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내된 사람은 응당 그녀의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좋은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아내된 사람은 응당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한다면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순복과 복종의 차이.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을 가리켜 순복이라 하는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가지 매우 기묘한 것은 5장 24절은 순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6장 1절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순복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5장의 순복은 submit이고 6장의 복종은 obey입니다. 무엇이 순복입니까? 순복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복종입니까? 복종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순복입니까? 순복은 마음가짐의 문제로 영 안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복종입니까? 복종은 양심의 문제요 외면적인 문제입니다. 순복은 속의 문제이며 복종은 겉의 문제입니다. 오늘 만일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12시에 식사를 하자고 말했는데 당신은 12시 반에 식사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아내는 순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2시에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밥상을 차릴 때 밥상에 놓는 그릇을 소리나게 놓습니다. 12시에 밥상을 차렸습니까? 물론 12시에 밥상 차렸습니다. 그러나 순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것은 복종이지 순복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도 복종이고 일을 완성하는 것도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내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아내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복입니다. 순복은 온유하며 저항하지 않는 태도이지 반드시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많은 자매들의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지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남편이 당신에게 춤추는 곳에 가자고 하여 당신이 간다면 그것은 복종이지 순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순복입니까? 순복은 마음의 문제요, 안의 문제요, 영의 문제입니다. 복종은 겉의 문제요, 외면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것의 차이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많은 때에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불복종적이거나 매우 순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20여 세 되는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의 자녀는 어린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어른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형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불복종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매우 훌륭하게 순복은 했으나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순복할 수 있으나 복종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지 않고 불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순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매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는 매우 하고 싶지만 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는 불복종했지만 매우 순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경우 이와 같이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지만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나는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I wish I could. I wish는 순복이고 I could는 복종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는 다 순복해야 합니다. 이 자매가 순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순복해야 하며 일종의 완강하고 반항적이며 불순종적인 태도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달갑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내의 순복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다 듣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은 어떤 형제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정에서 의견이 자주 맞지 않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 아내가 매우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견은 다르지만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남편의 의견에 대해 복종적이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매우 순복하는 태도였으며 매우 온유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온유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태도는 매우 온유했습니다. 그 가정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방석은 여자의 온유함입니다.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방석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방석은 여자의 온유함입니다. 만일 이것이 있다면 가정엔 큰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당신에게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머리를 말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나 자매들이여,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당신 마음에서 그의 말을 듣고 싶지만 실제로 해낼 수 없는 것뿐입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 동안 많은 때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나는 참으로 복종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으로 복종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곧 당신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 가정은 충분히 잘 지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란 바로 자매의 순복입니다. 형제는 사랑해야 함. 다른 면에서 형제는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은 24절 뒤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이러한 순복이 있은 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남편의 사랑은 능동적이며 각종의 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은 능동적으로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야 하며 가정에서 안배하고 예비하고 보호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불순종하는 아내를 만나면 당신은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형편없는 일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머리 될 줄 모르는 남편을 만나면 당신은 이것도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위치의 섬. 요 며칠 동안 두세 명의 형제가 나에게 와서 결혼에 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나는 세상에는 네 종류의 결혼이 있는데 한 종류만 좋고 나머지 세 종류는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다운 남자가 여자다운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처음이 변한 경우로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서 곧 여성적인 남자가 여성적인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성적인 남자가 남성적인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가정생활을 그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기묘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는 사랑하고 능동적이며 가정을 책임져야 하며 가정 안에 모든 일을 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자는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순복은 여자의 본성이며 여자의 본성은 순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 형제여, 당신은 영원히 아내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이 말은 어느 곳에서나 다 쓸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은 아내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단 말이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하는 것을 당신도 한다면 당신은 여자가 되는데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누어 준 위치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 된 사람도 남편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왜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두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주사 그들로 참으로 이러한 일의 책임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은 만약 이러한 번거로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앞에서 당신이 만일 영적이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으며 잘 지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가정은 황산실험을 하듯 당신을 시험하여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주사 한 면에서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지며 보호하고 안배하며 준비하고 공급하며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면에서 이 자매는 참으로 순복하는 참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은 가정의 많은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을 처리함.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매와 형제가 합하여 어려움을 처리하는 첫째 날이지 이 형제와 자매가 공헌을 거니는 첫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배운다면 아마도 5년 후에는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미월이라고 부릅니까? 미월은 고통스런 날의 시작입니다. 언제 달콤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앞으로 5년 동안에 여러분이 부부 사이의 다른 점을 처리한다면 아마도 5년 후에는 달콤한 생활을 맛볼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때 잘 배워야 그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들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쌍의 부부에게 축복을 주사 그들이 매일매일 처리받으며 훈련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936년 10월 2일 양 형제와 오 자매의 결혼식 후에 전한 말씀.